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축원합니다. So may the grace and the peace of God fill all of the you who worship here together in the name of Jesus.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일상적인 인사말로서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을 비는 샬롬.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 또 육체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로서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이 샬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샬롬. 예. 그래서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이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넘겨보세요. 네, 더. 네.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절을 맞았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되새겨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큐티 나누면서 로마서 5장 토요일 거 큐티가 바로 그런 큐티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거기에 과거적인 구원도 말하면서 미래적인 구원은 우리가 영생과 부활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 기쁨, 감격 이것을 깨닫고 먼저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그런 큐티를 나눴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맞으면 그냥 감각 없이 부활절이 되었나? 헌금해야 되나? 그런 부담만 느끼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박하고 메마른 세상이 되었다더라도 우리 신앙마저는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마저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라페크의 표 참 아름답습니다. 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표라 너무 훌륭합니다. 예. 영혼이 주님의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의 얼굴 구하듯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을 갖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부활장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우리의 몸에 비교한다면 뭐가 같냐면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 각기 다양한 지체가 있음을 말씀했는데 사실상 눈이 하나 없어도 불편하지만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손과 발이 장애가 입어도 불편하지만 의사소통하고 대인관계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심장을 떼놓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토끼와 거북이절에서 심장을 잠깐 떼어놨다고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속아 넘어간 거고 우리는 심장을 떼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의 몸의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인 그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부활신앙,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바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가 다 평강을 원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평강이 없는가? 거기 첫 번째 보니까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동일한 문제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왜 그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18절, 21절 말씀 보니까 They forgot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여정 속에서 세 차례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상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9절 말씀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으로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이라.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그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아픔을 겪는 이유임과 동시에 우리들이 실패하고 낙심하며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위기가 닥치고 고난의 시간이 오게 되면 이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려진 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듣기는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오면 어떡하죠?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신앙생활이 건성으로 하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엠마오 도산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했어도 그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죠?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제 자기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 무서움과 공포 때문에 문을 걸어도 잠그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 갖고서 우리가 평강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이 뭐죠? 세 번째는 거기 38절에 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두 차례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만큼은 어떤 역사적 불토명에 말한 신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왜? 도저히 머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우선순위에 놓고 자기 교만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워서 집에서 구구단을 외면서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도 기특해서 구구단을 하는 손자가 아주 귀여워서 묻습니다. 야, 3 곱하기 4가 뭐냐? 예, 그건 10이에요. 어, 잘 맞추는데. 6 곱하기 7은? 예, 42에요. 야, 잘한다, 잘한다. 13 곱하기 12는? 에이, 할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없어요. 할아버지 바보 같아. 왜?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지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머리로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데이스쿨에서 요한복음 20장 이제 8절에서 18절까지 모습 보면서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가에 갔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러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문을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네 가지의 보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본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본 것과 그리고 다시 요한이 본 것과 베드로가 본 이후에 다시 요한이 들어가서 다시 본 이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글의 성경에 그냥 보다, 봤다 이렇게 얘기해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 다 달아요. 다른 상태 속에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요한이 말합니다. 보고 나서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에게 성경이 가르친 바 된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보고 나서 예수님이 수위가 그렇게 놓여진 걸 보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8장의 모습 속에서 말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우셨던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꾸밀래도 꾸밀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당시 의사로서 사회적 인정받던 누가도 이 사실을 총독으로 있던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증거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혹은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사실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음을 일일이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사건을 부인해 보려는 시도들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어떤 시도였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이었다. 기절에서 의식을 잠깐 잃은 상태에서 서늘한 곳에 누워놓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기절한 것이라면 당시 안식일이 가까우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에 피를 파열해서 물과 피를 쏟아냈다는 것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절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운명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의외로 그가 벌써 죽었다고 의외로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2, 3일 걸려서 죽고 또 안식일이 가까울 때는 어떤 사람은 시체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 청탁을 합니다. 이제 빨리 좀 음영해서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매로 떡매로 정강이 뼈를 쳐서 부서뜨려서 호흡곤란해서 빨리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내리게 되는데 주님이 이미 스스로 음영을 결정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확인을 뼈를 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물과 피를 쏟는 심장을 창을 실려서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절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있을 수 없죠. 두 번째 도적설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인데 숨겨놓고서 이게 가져갔다 도적질했다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선전하고 주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길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게 되면 예수님의 수인은 남겨놓고 알몸만 딱 들쳐놓고 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세 번째서는 뭐냐면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잠재의식에 관료해서 유령을 보듯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도 한두 명이지 제자들 포함해서 500여 행자에게 각자 똑같은 장소의 시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것은 이건 환상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묘설, 즉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착오설입니다. 새벽 미명에 마리아 일행에 찾아간 것은 다른 무덤, 빈 무덤에 찾아간 것이 예수의 부활이 아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유명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찾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해 보려 했지만 부정되어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강하게 역사한 이유는 부활의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부활의 감격이 더 깊은 감격과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환상이나 지나친 기대대로 어떤 착각, 도적에 의한 도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 속에 내면의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또 거기 있죠. 네 번째 원인은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보면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손수 음식을 먹어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일러주고 있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도마의 손과 발 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작을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리 더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믿어지야 복 있는 겁니다. 믿어지야 복을 주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니라. 자,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가라앉을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과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여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산수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 믿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모인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너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와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강에 머무를까? 평강에 이르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냐면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39절 40절 분께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우리 역시도 그 평강을 경험하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또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사랑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집니다. 이것이 주권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사랑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비와 영적인 체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성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나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영혼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 이제 주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걸 사실대로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니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건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4절, 45절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45절 보니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 안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과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에 의하면 그죠? 모세의 글.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처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는 그런 말씀.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노임을 입었던 것처럼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 선자의 글에 의하면 그것은 곧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난의 메시아로 예언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예언의 성취대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이 겪어야 될 일에 관해서 여러 차례 예언하고 또한 예고하고 상기시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구약에 대한 약속들이 거기 46절, 47절에 세 가지 동사로 요약되는 걸 거기 보게 되는데 고난을 받았다는 것과 또한 살아났다는 것과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Jesus summarized the Old Testament promise about himself into their three verbs: suffering, raising, and proclaiming. 고난받고 살아나고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아야 했고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이 두 예언은 이미 십자가의 그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 얻고 말씀에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을 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곧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불신앙 속에서 있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변화의 모습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이 받는 능욕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합당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는 참 평안을 얻기는 하십니까? 성령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그 안에 참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경험될 때 평강을 얻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평강이 얻어진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다시 말을 바꾸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어지고 그것이 말씀의 예언대로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의 평강을 얻은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의 이르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일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우리도 뭐 하나 경험하면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인물 속에서 그것이 어찌 말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냐? 거기 너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48절 읽어주고 있습니다. First, you are witness of these things. 48절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엠마오 도상 같이 내려갈 때 동행했던 제자들이 주님에서 알지 못했지만 이제 집에 초청받아서 주님이 음식 잡수시면서 자세히 말씀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주님 같이 있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고 하트가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자 이 뜨거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일어나서 똑같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그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셔서 시몬과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웅성거리는 그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였고 그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가 설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부활의 사건을 증인하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성경의 약속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전파한 일에 그 열두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유임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48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이것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가 평안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자아가 깨진 다음에 삶을 송틀인 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으로부터 세상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9절 말씀 보니까 거기 성령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To become witness, one must receive the Holy Spirit. 49절 말씀 거기 읽어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이 능력이 누구죠? 성령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이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성령의 임하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되고 또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증인된 삶을 살고 둘째는 죽음에 부활하신 예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 며칠 전에 미시시피 늘푸른 교회에 이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 목사님이 이임받는 목사님께 권면하는 일이 있었는데 권면을 너무 잘해줬어요. 가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처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래서 죽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것은 각 교회와 각 개인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정해 수행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실 그래서 이게 대지상과학 명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의 대상은 선별된 대상이라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그런 임무를 갖고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침례를 주라 말합니다. 침례. 예수님께 주신 명령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곧 제자가 되는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에 풀려야 하늘에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받고 또한 전도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지상명령의 또 한 가지는 교육의 명령입니다. 침례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어떡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 합시다. 교회는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자리에 있어요? 가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예. 여러분들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며 가르칠 때마다 빠져나감 없이 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의 분량에 이를 때는 또 어느 정도 썬데이스쿨을 쳐서 떼어줄 정도면 또 가르치는 일에 또 순종해서 잘 가르치는 일도 감당하길 바랍니다. 먼저 믿는 자는 나중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대로 양육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신앙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그 일들을 수행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담대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인 것입니다. 왜 이 일과 우리가 증거가 그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 증인된 삶이 그 이름으로 뭘 해요? 죄의 사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염려가 많은 이상 속에 살아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여 내 귓가에 들려지지 않거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여 의심과 불신앙으로 두려움이 아닙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속히 깨닫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경험하셨다면 우리의 사명은 지상 명령인 가르쳐 지키는 것과 증거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감당해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셨고 구원을 감격과 기쁨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일생에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기회가 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구세주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의 결실이 있든 없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뿐. 이제부터 나는 나의 소유의 믿음을 다른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증거할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체험과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헌신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결심을 보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우리들은 말씀과 함께 우리 결심과 헌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전도하기 꺼려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확신이 없어서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 이 시간에 모셔드릴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시면 주님께 찾아오셔서 만나실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 기도로 묻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아직 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침례의 기회가 없어서 침례받지 못했으나 주님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하는 침례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침례받지 않은 분 중에 침례받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은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침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부활의 주님이라는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이 전하고 외쳤듯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드립니다. 내 일생에 주님을 섬겨 사랑하면서 기회가 오는 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형통의 복을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와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겨 사랑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